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족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하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중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많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당한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솔로몬의 왕국은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내부적으로도 솔로몬은 자신의 반대 세력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와 이에 동조했던 장군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한 열왕기상 2장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 내부적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숙청하며 왕권을 견고하게 세운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보좌하는 정국의 체계를 정립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한 명성이 자자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한 동맹을 맺어 대외 국면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열왕기상 4장 21절이 그런 솔로몬 왕국의 대외적인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 조공은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돌아보아도 강대국이었던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정치적 간섭을 받아왔던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던 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예 비추어 보자면 조공을 받는 입장이었던 솔로몬의 왕국이 당시 그 지역에서 얼마나 강한 나라였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왕국에 조공을 바쳐야 하는 이웃 나라들은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였을 것이고 솔로몬이 이웃 나라들의 사신들의 방문이나 또 조공을 받는 일은 솔로몬에게는 참으로 익숙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엔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 솔로몬이 왕권을 인수받자 이웃나라 두로의 왕 히람이 사신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많은 나라들이 정치 외교적으로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듯이 두로왕 히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무역을 주업으로 삼았던 두로가 이 무역로의 확보와 지역의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야 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낸 일은 평범한 일반적인 외교적인 처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외교적인 행위를 솔로몬은 평범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히람은 오늘 본문에서야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1절에서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고 증언하였듯이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의 시절부터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왔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의 이야기로 미루어 살펴보면 이 우호적이라는 말은 두 왕의 관계를 표현하기에 어쩌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통일하여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때 히람이 등장하는데 히람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사절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다윗을 위한 집을 짓게 했던 사람입니다. 히람의 나라에서 백향목이 강을 따라서 계속 이스라엘로 흘러 들어오고 히람의 목수와 석수가 집을 세워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사무엘하 5장 12절과 같이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히람이 이 다윗의 집을 건축하는 풍경은 단지 한 나라가 보내온 우호적인 외교적 처우를 넘어서 다윗에게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다윗 왕에게 두로왕 히람과 그가 지어준 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상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시대의 우호적인 관계를 아들인 솔로몬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무엇보다 솔로몬은 자신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 히람의 사절들을 다른 나라의 사절들과 같이 볼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었듯이 이번에도 이 히람의 신하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에는 분명히 나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히람의 사신이 솔로몬에게 이처럼 나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여겨진 것은 이 솔로몬이 자신의 삶에서 가져온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에는 솔로몬이 히람에게 응답하며 사람을 보내어 전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에는 솔로몬 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성전 건축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토바본다 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토바본다는 순 우리말의 뜻은 샅샅이 더듬어가면서 살피다 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후에 자신의 시대를 본문 4절과 같이 이해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자신이 왕이 된 지금 이스라엘은 태평의 시대를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마주한 이 태평의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근간이 되는 과거, 어제를 샅샅이 더듬어가면서 살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이 그 증거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 과거를 가만히 살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시대를 전쟁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시대에는 외적으로 기세 등등하던 나라들을 평정해야 했기에 이 내부적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고 그 때를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과거를 샅샅이 더듬어가면서 살피는 이 토바보는 과정을 가질 때에 주목하게 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바로 돌아보고 더듬어 살필 때마다 드러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과거의 사건과 때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아버지에게 어떻게 일하셨느냐에 솔로몬의 온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에 제일 가는 왕이었던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왕 정도라면 모두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토바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솔로몬은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원하고 힘이 있고 심지어 성전을 지을 재료를 동원할 수 있다 하여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과거를 토바보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하였기에 나의 원함이 아니라 인간의 강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솔로몬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인 태평의 시대를 맞았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시대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관심을 두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과거를 자세히 토바봄으로써 지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으며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만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일을 찾아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는 아버지를 통해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를 통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 이루실까 예민하게 관심을 기울이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태평의 시대에 그저 내 주위가 안정되고 평안한 날이 계속되는 때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깨어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본능적으로 어려울 때에야 하나님을 찾지 태평하고 평화로울 때는 그저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고 또 되새기며 그 말씀에 비추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나 내가 마주한 하루하루와 그가 마주한 각 나라들의 정세를 살피고 또 살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당면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적 모든 국면을 바라보는 한 가지 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자신의 과거를 샅샅이 더듬어가면서 살피는 토바보는 과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며 산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늘상 찾아오는 그 사신들 중에 하나인 두로왕 히람의 사신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이구나 예민하게 응답하며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과거와 현재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써서 다시 히람에게 신하들을 올려보내며 본문 6절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의 사신이 방문한 것이 곧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주신 사명,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인 솔로몬은 이제 곧 구체적인 제안을 담아 히람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한 이 제안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이 부르심과 소명이 단지 이스라엘이 강건하고 또 솔로몬이 당대의 지혜자라 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아직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짓고자 해도 그 재료인 백향목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는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었습니다. 집을 짓는 기술이 발달할 여건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의 손길을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지혜자 솔로몬이나 그 민족의 부강함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성전의 건축,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일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술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두로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에 집중하여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경험하고 넘어갔던 언덕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리더가 아니라고 하며 말을 잘 못하는 자신, 또한 그저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필부로 살아가는 자신의 부족함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때때마다 인도하시며 자신의 부족함이 아닌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 살아가며 살아가게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 자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며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그저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부강함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또 다른 도전을 주는데 그것은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생각지 못했던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는 협력자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넓이입니다. 본문 9절에서 히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과 협력함으로써만 이스라엘의 성전은 세워집니다. 나와 전혀 다른 문화와 삶의 맥락을 가진 이방인과 협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고집을 버리고 개방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만 옳고 나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중심과 원칙을 지켜가되 상대의 다름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개방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중심을 지켜가며 그러나 나와 다른 존재와 사람들을 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든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규정하고 혹 구원받을 사람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나누는 잣대를 넘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일을 포용하고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넓이를 마주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넓이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와 다른 삶의 맥락을 가진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요청에 히람이 협력함으로 성전 건축이라는 뜻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솔로몬과 히람의 역할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해 동원되었던 역군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13절에서 솔로몬은 3만 명의 역군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한 달에 만 명씩 레바논으로 가서 백향목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역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 본문의 인원을 종합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에 동원된 사람은 모두 18만 3,300명입니다. 사실 숫자는 18만 3,300명의 사람이 가지는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동원된 모든 남자들은 사실 누군가의 자녀들이며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숫자로만 치환해서 말하기 어려운 인격체라는 말입니다. 18만 3,300명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동원됩니다. 성전은 결코 지혜자인 솔로몬 한 사람에 의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결코 조력자인 히람의 든든한 지원으로만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은 18만 3,300명의 사람, 18만 3,300명의 인격이 동원되어 건축되고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히람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18만 3,302명의 인격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가만히 18만 3,30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성전 건축의 노역을 감당하는 사람의 인생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물론 솔로몬만큼 성전 건축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민하게 감지하며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성전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알고 있을지라도 하루하루 지속되고 반복되는 노동을 해야 했던 그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의 의미보다도 몸의 피곤함이 앞서는 날이 더욱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역군 중에 한 명처럼 이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기보다 18만 3천 300명 중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때때로 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다시금 가족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기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돌을 나르고 누군가는 나무를 나르며 흘리는 땀으로 내가 이런 작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안간 힘을 쓰기도 할 것이며 도무지 오늘 이 일을 하는 것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묻고 또 물으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8만 3,300명 그 다채로운 생의 모습이 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 명도 제외 없이 모두 성전 건축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저마다의 모습으로 온 삶으로 응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은 결코 특출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전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감당하는 한 사람의 필부로부터 세워집니다. 그들의 삶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홍대 앞은 어느 한 건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홍대 앞에 중심에 있는 높은 상상마당 건물이나 또는 유명하게 알려진 조폭 떡볶이 집만이 홍대 앞이 아닙니다. 그저 그 주차장 거리 길가에서 저녁이면 솜사탕을 파는 아저씨도 또 핸드폰 케이스를 가판에 놓고 파는 사람들도 놀이터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 쉬어가는 사람들도 모두가 홍대 앞입니다. 홍대 앞은 어떤 특정한 한 존재나 한 건물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어우러져 빚어내는 그래서 완성되는 공간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신앙이 좋은 어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 15분 전에야 예배당에 헐레벌떡 도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봉사를 처음부터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조용히 그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역 모임을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구역 모임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처럼 부족한 목사도 때때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 명도 제외 없이 이들 모두가 교회입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들 모두 저마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오늘 이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성전은 명석한 몇 사람의 손길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18만 3,302명의 다채로운 삶, 다채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 삶이 어우러질 때에만 성전은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되짚고 기억해 보려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과거를 토바봄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솔로몬은 부르심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심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나의 지난 과거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나의 삶의 맥락과 전혀 다른 곳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라고 살아온 그 삶의 길 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모든 사람이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르심을 찾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과거,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을 천천히 세심하게 토바보는 과정을 가져야 함이 결정적입니다. 무엇보다 내 지난날을 샅샅이 더듬어 살피며 내가 알지 못했지만 이미 내 삶에 깊이 계셨던 짧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하고 또 목도하는 시간은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과거를 세심히 토바보는 것 또한 바로 그 하나님께 예민하게 응답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땅에는 누구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모세, 부족했던 예레미야를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능력을 넘어 우리의 인생을 당신이 부르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 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열망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예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까지도 성전 건축의 중요한 협력자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협력자로 세워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름받은 곳에서 부름받은 역할로 부름받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주로 믿는 저희들에게 부르심은 더욱 각별한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의 생명을 이 땅에 내어놓으시면서 그저 아무런 뜻 없이 내어놓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를 잊고 잠드는 날도 여러 날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누구도 그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무관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의 의미를 알든 모르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든 모르든, 18만 3,302명 모두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마주하여 사는 이 가족의 요청에 먼저 귀를 기울이며,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분명한 부르심이구나 하고 응답할 때마다 우리의 잠든 영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씩 깨어나고 살아납니다. 내가 걸어가는 내 삶의 자리, 그 길에서 지나가던 한 할아버지가 이 짐을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부르실 때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또한 깨어납니다. 이 나의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 부르심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하나둘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우님들,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일구어 갈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솔로몬과 히람과 또 18만 3,300명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듯이 저희들 또한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드리는 삶 사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찾고자 저희가 홀로 지난 날을 토바볼 때마다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넘어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여전히 우리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음을 믿고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의 오늘을, 우리의 오늘을 가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